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재림 내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두 갈래로 쫙 나눠져요. 쫙 나눠져서 한쪽에서는 멸망의 곡소리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쁨의 찬양 소리가 있게 될 거예요. 그 기쁨의 찬양 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 이사야서 25장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여놓으시고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장에 들어와서는 그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했는데 그 제목은 1절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다가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25장에서 우리 지난주인가 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가면서 자기들 괴롭혔던 원수들한테 뭐라고 그런가 하면 까불지 마 우리 하나님이야. 이분이 바로 내가 얘기했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6장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사야서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remnant,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속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날에, 그래서 1절에 그날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래는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가르쳐주느냐? 첫 번째,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특징이 뭐냐? 구원의 노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구원의 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단어로 묘사를 해요. 재미있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한 다음에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견고한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 여러분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제가 거의 매번 설교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13장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예언하고 있었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멸망하게 될 거야.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교훈할 때, 훈육할 때에 야, 너 공부 안 하면, 야 녀석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저 사람처럼 돼. 저렇게 되는 거야. 말 안 들면 저렇게 돼. 싸우고 사람 다치게 하면 유치장 가.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나라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4장부터 27장까지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24장부터 27장까지는 앞에 있는 13장부터 23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비교를 해요. 자꾸 열국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도 그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25장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25장에 그 나라를 모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압은 든든한 요새를 가지고 있고 그 성벽이 튼튼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니까 그 성읍이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고, 무너지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아니야, 나 혼자 행할 수 있어, 나 혼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디 들어가서 마치 수영한다고 그랬어요. 걸음구덩이. 아이고, 다른 말 방송 용어 아닌 것을 뻔했네. 아무튼 이렇게 더러운 오물이 있는 그런 구덩이에 가서 빠졌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헤엄을 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밟고 계시니까 못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압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26장 1절과 2절에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25장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지는가 하면 25장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지금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성경 구절 볼게요. 25장 7절이에요. 25장 7절에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2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가 되시고요?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때 달과 해가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가 언젠가 하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빛이 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달빛이 나도 밝지 그러고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특별히 장로들 앞에서라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처럼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사야의 이 노래의 주제, 이 이사야에 있어서 인생의 주제를 이 2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I have a strong city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삶의 표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많은 좋은 말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6장을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좋은 자동차도 없고 뭐 다른 사람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래 봬도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 봬도요,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제가 이래 봬도요,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것 떠나서 이 집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 봬도 천국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집이 있으면 이 땅 위에서 조금 작은 집에서 살고 조금 뭐 가난하게 살고 돈 없이 살아도 제가 전혀 기죽지 않아요. 왜? 내가 이래 봬도 천국에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겠어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겠죠. 그러면서 자랑하겠죠. 무엇을 자랑하고 누구를 노래하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날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조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번을 썼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요, 어떤 대조를 하는가 하면, 아니 1절에 그냥 우리에게 성읍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이 있다, 우리에게 도시가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견고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예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 어떤 대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성읍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무너지는 성읍은 25장에서 이야기했던 모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 나라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돈을 믿고 살아가는 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성,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읍은 견고한 성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고 하나를 더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모압 백성들과 시온 백성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모압 백성은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그 인생관 속에서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인생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큰 왕좌가 하나 있어요. 보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을 이사야는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모압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찬송하리로다. 언제? 그날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외벽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자꾸 성벽의 이야기, 외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호받는 거잖아요. 보호받는 건데 그 제가 지난 4월 달에 다녀왔던 그 휴가로 다녀왔던 곳에 그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절벽을 깎아가지고 절벽 위에 동굴을 만들고 거기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 동굴이 5층이에요. 5층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그 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시내라고 하기는 또 크고 하는 그런 물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꺾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범람을 하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집을 덮친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아예 구멍을 뚫고 동굴처럼 만들어서 살고 그리고 사나운 이제 짐승들을 피해서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런 절벽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프로텍션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벽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특징을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보호하심이에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시편 125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시편 125편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서 surround 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참고로 저는 예루살렘에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일 수도 모르는데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약간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데 그 사방으로 산들이 있답니다. 마치 라스베가스가 360도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를 산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에워싸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말은 보호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장 12절에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성벽은 높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26장 1절에서 성벽과 외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했어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들의 벽을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벽을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성벽, 외벽이라고 했을까요? 성벽과 외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성으로 보호하시리라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성벽과 외벽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과 외벽이 무엇인지 이참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제가 고대 사회, 아주 고대 사회의 그림은 못 찾았는데요. 중세 시대의 유럽에 아마 저 사진이 지금 이제 보여드릴 사진이 프랑스의 어느 중세시대의 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도로 돼 있어요. 여기가 성 안이에요. 성 안에 집들이 있고 뭐 왕들이 살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성벽이잖아요. 이게 성벽이고 그 밖에 또 하나의 벽이 있어요. 또 하나의 벽이 있는데 이것을 외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외벽과 성벽 사이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벽 밖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적군이 저 쳐들어온다. 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종을 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밖에 있었던 사람 외벽 안으로 들어오고 외벽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장치를 해놓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걷어가지 않으세요. 한번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일단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택한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뭐 잘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녀석이 하지 말라는 거를 자꾸 저 하고 있네. 그야 너 구원받은 거 취소하자. 그 때려치자. 너 구원 이제부터 취소. 하나님 그러시느냐고요? 절대로 안 그래요. 아니 사람도 안 그러는데 사람도 자기 자녀가 말썽을 그렇게 펴도 너 호적에서 팥버린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라고 해서 기분 나쁘세요? 저는 한 두어 번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서. 아무튼 호적 팥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식 안 할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끊어버리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지불하신 대가가 있어요. 지불하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취소하시겠느냐고요.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 번 받은 구원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아주 멋있는 말로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친교실에 가면 붙어 있어요. 벽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두 번째로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 의로운 나라의 노래입니다. 의로운 나라의 노래.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면 의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혼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불순종하고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나서 야 너네 생각하고 못 오게 하셨어요. 혹시라도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더럽힐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검으로 화염검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을 상상을 하시면 여러분이 돼요. 이제 거룩한 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뭐 요한계시록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새천년, 그러니까 새 땅과 새 하늘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지금 그 거룩한 성에 거룩한 성을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원받고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야, 문 열어! 거룩한 나라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들어간다, 거룩한 백성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근데 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요. 이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과 23장까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열국들이잖아요. 그 많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반역하고 대항했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은 자가 있겠다. 그 나라에 remnant, 남은 자가 있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심지어 아수르까지도 그냥 쑥대밭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나무들이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나무는 남겨두겠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바벨론은 예외지만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남아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이게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뭐 중남미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무엇을 연상하게 하는가 하면 제가 연도수가 정확하지 않은데 용서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읽으신 분들도 계세요. 1678년에 존 번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아주 귀한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이 철로 역정이 얼마나 유명한지 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한국말로 최초의 번역이 됐던 게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1858년인가 그래요. 아주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뭐 중국의 나라 이런 것처럼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은 기독교 소설입니다. 신앙 소설인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귀한 책인지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심지어 아이들 잘 읽으라고 읽기 쉽게 그림책으로도 만들어졌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이.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긴 이야기를 확 줄여서 이야기를 할게요. 순례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데 구원의 담장길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 마치 우리들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겸손의 골짜기로 가고 소망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거룩한 도성 앞에 딱 서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철로 역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자 2절 다시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돼 있어요.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모든 나라에서 온 땅에서 남아있는 자들 온 땅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 문 열어 나 지금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야 돼. 내가 누군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의로운 나라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스스로가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 방법대로 깨끗해지고 내 스스로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때의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나의 더러운 것은 제거되어 버리고 나의 더러운 죄악은 removed 되어 버리고 거룩한 것을 입어야 돼요. 나의 의, self-righteousness는 벗어버리고 그러면 예수의 제사장 요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 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모든 죄악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옷을 건네주신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거예요. 어떤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 리스트는 저에게 주시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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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천사들이 막 부를 거예요. 그때 우리도 지지 않으려고 우리도 목청을 높여서 부르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무슨 옷 입고 왔냐? 라고 보실 것 아닙니까? 그때 아직도 우리의 옷을 입고 있다면 뒤돌아가.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다면 하나님이 양팔 벌리고 어서 와라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 나라가 의로운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져 있는 나라가 의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의로운 나라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거기 하나를 더 붙여놓았네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의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Keeping faithfulness라고 했는데 이 신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그 거룩한 도성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끝까지 고백하면서 사는 그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로운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의를 지키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잘 못해요. 자꾸 넘어져요. 자꾸 실수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실하시고요.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장 26절 말씀에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야 거룩한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난 다음에야 죄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물밀듯이 공격하고 있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기십시오. 견디십시오. 신의를 지키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인들보다도 지지 않을 정도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손을 대시자마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요한 칼빈이 아주 멋있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리를 가지고 양을 만드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와 같다고 요한 칼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와 같았던 우리들을 양으로 만드신다. 그가 우리의 위선을 점검하시고 교정하시기를 시작하시자마자, 다시 말하면 손을 대시자마자 곧바로 그는 우리를 참되고 의롭다라고 부르신다. 그 손을 대는 작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거룩한 도성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형금을 들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못 들어오게 했던 바로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십시오. 신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